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레위 이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다 전문가인데 예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날려 올라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고기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본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앞에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 앞에서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는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우리 주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피난처, 안전한 보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말이시네.
아멘. 한번더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날이 지내.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요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우리의 비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너를 곳에 가든지여도 가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여도 가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합니다.
사랑받아
경조유보를 섬기고 있는 최승석 장로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여름 무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좌절이 사라지고 평화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제한된 인원만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분주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힘든 고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현충일을 맞아 현충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날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에 오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대와 빈부의 격차, 이념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어 내일을 향한 큰 소망을 갖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상처난 가정들을 치유하여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각각 그 마음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한 대로 심서 행하게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이것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시공하는 업체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일정들 속에 안전하게 계획대로 잘 보수시공케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는 김국도 원로 목사님께 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 뿌리내리고 내일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목사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해외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지가 확장되며 선교지마다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멀리 해외에 군대 타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곳의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케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만나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IMC 찬양팀과 서빈호 권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깊은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우산들을 여러 개 준비해 두었다가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비를 맞고 계신 분들에게 우산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생각을 마치자마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비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는 것도 또 우산이 급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우산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실천하여 미안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부와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g. You are good.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으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리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주님께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민호 권사님께서 색소폰으로 영광을 돌리셨는데 보면은 열심히 준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정말 잘하셨어요. 뭐 물론 연습 때는 훨씬 더 잘했는데 근데 실전에서도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또 You raise me up.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저희 마이크를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마이크가 이 주파수가 다른 데 자꾸 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선 제가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런 모양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뭐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 또 뭐 주파수가 혼선이 와가지고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 뭐 마이크도 안 되지 기능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선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미안한데 미안한 걸 알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미안한 줄 알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그거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싫은 이유는 뭐 이런저런 핑계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과에 갔었어요. 치과에 갔는데 어느 치과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근처에 치과에 갔는데 근데 먼저 금리빨을 그 전주에 맞춰놓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빨을 다시 이렇게 씌웠는데 금리빨을 씌웠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뭐 이쪽을 뭐 갈아낸다고 막 가는데도 이쪽이 가까워지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꼭 이렇게 부정교합처럼 이렇게 이빨이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병원에서 꽤 오래 그 병원을 다녔는데 근데 이빨을 이렇게 맞춰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이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셨는지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와서 다시 하래요. 그러면은 좀 감정 표현이라도 이렇게 좀 하면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덜 그럴 텐데 그냥 다음에 오래요. 나중에 카운터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약속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번거롭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목사라는 거 알거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이 결단을 하기로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도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 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에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해. 이런 편견들. 다른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잘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한 장만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인지 아시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 네. 신약에는 그래도 몇 권 있어요. 신약에는 빌레몬서도 한 장짜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뭐 한 장짜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책들이 다 한 장짜리 책들인데 오늘 오바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설교를 하는 형식으로 오바댜서가 기록되어 있죠. 연대는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은 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BC 586년 정도쯤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바댜의 예언은 에돔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이 여러분들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의 시작은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것을 기념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지역이 이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그 땅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누구의 후손들이냐?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던 그 지역의 땅 색깔도 붉은색이었대요. 이스라엘과는 이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그렇잖아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서 형 에서와 막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바댜서에서 보니까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오바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예언을 오바댜가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형제 국가인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 같았지만 에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앙금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 선대들의 역사들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와전도 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뭐 막 그러고 화살에 맞고도 막 이렇게 서 있었고 막 멋있었고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들려오니까 이순신 장군의 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에서의 이야기가 후대들에게 전달될 때는 마치 야곱의 후손들이 우리의 원수처럼 우리를 업신여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오해 살 일이 없도록 사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오해가 생긴 것 같으면 빨리 푸는 것이 좋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결과는 그냥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한 나라의 축복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산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호칭을 받는 반면에 장자권을 팔은 에서는 그렇게 불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팥죽 한 그릇이 문제인가? 팥죽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양은 팥죽 한 그릇이었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표현하는 게 이 팥죽 한 그릇이고, 에서는 피곤하고 배고프다고 그 김에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팔 정도로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에 대한 그런 무관심이 얼마나 무지몽매했던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에돔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막 실실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리고 몇몇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봐, 저럴 줄 알았어.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냥 관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은 그들이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에게 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절망적이어 보이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져서 웃을 것이고 에돔은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가 에돔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에 대해서 우애 없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 우애 없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유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그때 에돔은 형제로서 무엇을 했는가? 유다를 도왔는가? 아니, 이방인들을 막았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노략하고 빼앗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제비 뽑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형제의 나라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가 고난당할 때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패망하는 날을 지켜보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입을 크게 벌렸다는 이야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욕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개들이 뭐 받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리죠. 큰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입을 더 크게 벌리죠. 입을 크게 벌렸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입을 벌렸다,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형제를 보고 형제의 아픔을 보고 멸시하며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neglect라는 단어가 나와요. neglec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방치하다, 등한시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혈육이, 내가 낳은 혈육이 아니면 내가 뭐 입양한 그 아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동학대가 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그게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여야 하는데, 옷을 입혀야 하는데, 부모가 함께 있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한 이유로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형제 간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형제 간에도 맏형이 자기의 학교 가는 진학을 포기하고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막 일만 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맏형이.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놈들은 공부 안 해도 돼, 못 해도 되는데 맏아들은 공부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맏아들의 피해자가 된 동생들도 있지만 어떤 가정들 보면 맏형이 막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동생들을 이렇게 막 먹여 살려고 공부시킨 그런 집들이 있어요. 맏언니가 대학에 가는 거 포기하고, 그 똑똑한 맏언니가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동생들 벌어먹인 일들. 여러분들 주변에 수도 없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 세대가 아니라 조금 윗세대들은 그런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형제들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무관심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형제에 대하여 호전적인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호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막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쓰러져가는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호칭을 쓰세요. 내 백성. 쓰러져가는 절망적인 막 죽어가는 유다를 보면서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왜 그러죠? 지금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그들을 다시 세울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민족이 좌절한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이 절망하고 저렇게 멸망당할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은 다시 생명력을 얻을 그런 민족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실 때는 지금 망하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들을 종종 맞이하곤 하죠. 절망적이고 힘들어하고 그런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삶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 이 파도 같은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같다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오늘 오바댜서 본문의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에돔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고통당하는데 거기 들어가지 말고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어? 모른 척하지 말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도망가고 막 움직이는 그 네 거리에 서서 도망가는 자들을 막 이렇게 막아서며, 그게 조롱하는 거죠. 막아서지 말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환난 당할 때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고난 당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 말라고, 방관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재물에 손도 대지 말고, 내 백성이니까 손도 대지 말고 도망간 자를 방해하지 말고 도망가게 놔두고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말라고. 그런데 에돔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의 나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제 민족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호국보훈의 달에 여러분들 6.25 때 우리나라에 정말 피도 안 섞인,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친 군인들이, 에? 저 다국적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에돔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 이야기예요. 우리의 절망의 날에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If God with us, God is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 예언이 에돔에게만 속한 예언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반대로 우리들이 갑자기 에돔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 갑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가해자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예. 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받는 자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지 말고 함께 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Em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Empathy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정이입이라는 단어예요. 감정이 이입되는. Empathy라는 단어가. 이게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sympathy라는 단어도 있어요. sympathy는 뭐냐면 조금 달라요. sympathy는 동정하다요. 아, 불쌍해. 어쩌면 좋아. 불쌍하네. 안타깝네. 막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empathy하고 sympathy하고 다른 그거는 내 감정이 이입돼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엠퍼티라는 거죠. 입으로 말하지 말고 나도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그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이 힘들 때 함께 슬퍼해주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힘을 내라고 하면, 아, 물론 힘을 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아무 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나도 옛날에 겪어봤어요. 그런 일들 힘내세요. 도움이 안 돼요. 예. 네. 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기에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세상 좋은 말들, 뭐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세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진심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 있죠.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뭐냐면 좀 그 모자란 사람을 표현할 때 충청도 말로 막 시절이 뭐 이런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복음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에 대한 개념은 형제를 평가하는 위치에 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의 고난의 날에 우리 입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의아하죠. 눈이 예쁜 그대에게. 꼭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무슨 데이트할 때 해주는 얘기 같아요. 눈이 예쁜 그대에게. 여러분들 눈이 왜 예쁜지 아세요? 여러분들 눈이 왜 예쁜지 아세요? 아니 물론 평소에도 예쁘지만, 뭐 제가 보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눈들은 예쁘지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 시기에 한번 둘러보세요. 예쁘지 않은 눈이 세상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예쁘지 않은 눈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야기, 적당한 이야기 말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좀 뭐 불미스럽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쳐가야 할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와서 온 성도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 온 성도가, 뭐 증상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저는 뭐 행정 책임자로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번거롭게 하니까 성도들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해요, 제가. 뭐, 따져보면은, 뭐, 뭐 예배 인원의 제한을 뒀다 그래도 뭐 거의 뭐 1,000명에 넘는 인원들이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너무 답답하죠. 문자로 검사를 받으라고 구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너무 늦지 않게 가서 나도 오늘 안에 검사를 받아야 돼. 갔어요. 갔는데 다 우리 성도님입니다.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 문자 받고 같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호상 권사도 있었고 제 친구. 마음이 엄청 무거웠어요, 제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상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분들이 짜증이 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야 정상이라고요. 인상을 써야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누가 그랬대? 그럼 뭐, 아, 왜 그렇게 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마스크 위로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빛은 정말 예뻤다는 거죠. 눈이 예쁜 그대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이마늘 성도님들이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죽겠더라고요. 미안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쩌면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번거롭진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 선대들은 예배를 드리느라고 우리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일들을 감수했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욕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거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작은 번거로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번거로운 일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예배드린 일들이 얼마나 더 번거로울지도 몰라. 어쩌면 매주 이렇게 번거로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예배드린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말수를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쁜 눈으로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우에 합당하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눈치 있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아로새기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급스럽고 정교하게 문양이나 글씨를 쓴 걸 아로새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고급스러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예, 금은 뭐 거기다 무슨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누런 걸로 그 가치가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말, 여러분들이 눈치 보고 하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멋진 결과물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눈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 그러죠.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눈치 안 보고 살아. 죄도 안 지었는데 어? 뭐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죄를 안 짓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내 옆에 오는 사람은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불편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아마 느낄 거예요. 가장이 눈치 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막 더 힘든 경우들도 있고요. 자식이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지고 부모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기억해야 돼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눈치 있게 살겠습니다. 눈치 있게 살겠습니다. 행동도 말도 눈치 있게. 우리 말수를 좀 줄이고 여러분들의 예쁜 눈으로 진심을 이렇게 좀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예쁜 눈으로 좀 이렇게 진심 좀 전달해. 네. 혹시 이 결단 눈치 있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 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찬양 그 나는 그 찬양 뭐지?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들 그 말레이시아 선교지 가면 이반족들이 부른 노래가 별로 없어요. 한 3개 정도 돼요. 신정채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3개 정도 가르쳐줘요. 3개밖에 모르시니까 신선교사님도 3개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근데 3개 정도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청년들이 가고 뭐 여성교회에서 가고 이렇게 가면 이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댔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내놨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보기는 좋은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진심을 전달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이 손 추임새래요. 이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이 찬양할 때마다 이반족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갈림길에 고생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땅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광야 가운데 살아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예배드리라고 동굴을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실 저 하늘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그들보다 못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아주 작은 번거로움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주 작은 손해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조금 절망적이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날이, 우리도 주님이 회복시키실 그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해 보이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형제의 고난의 날에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들이 다 예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입술이 아닌 우리 눈으로 진심을 전달하며 또 눈치 있게 한번 살아보고자 고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눈치 볼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눈치 잘 보시면서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다 같이 Let's Emmanuel.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당이어도 단절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노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단절한 꿈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끄지